고린도후서 6장 1, 2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잠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이요. 더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6장 1,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로 설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프로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인데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그가 지은 그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나를 잡으라,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잡으라 이런 뜻이죠. Seize the day. 이제 이게 30년 전에 나온 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이 구절이 훨씬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그 연기했던 존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의 한 구절을 읽게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이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라틴어 카르페 디엠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나를 붙잡으라. Seize the day. 나를 붙잡으라. 의미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제한된 시간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인생을 즐겨라 쪽으로 쓴 글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새해 2020년을 7, 8주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까지 새 피조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다양한 설교 주제를 다루어온 시점에서 새해를 앞두고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본문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가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품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호소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엄청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하면 안 된다. 만약에 저에게 누가 스웨터를 하나 선물했으면 그것이 어떤 상점에서 산 뭐 그래서 디스카운트 한 그런 15불짜리 스웨터면 제가 그것을 뭐 한번 입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한 뭐 은혜를 헛되이 취급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 할애해가지고 뜨개질로 한 그 스웨터를 저에게 선물로 건넸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헐컥 보고 그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방치하면 그것은 좀 다르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나갈 때 문맥 중시하십시오. 앞뒤 전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가면서 성경 읽으십시오 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난데없이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문맥이 있어요. 어떤 문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라는 문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초기에 이 서신을 받았을 때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일관된 서신으로 쭉 읽혀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거룩하신 그분께서 나의 죄가 되심으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침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있고 그 사건은 진행되고 있는데 너희들 이 엄청난 그대의 은혜 역사를 지금 뭔가 망각하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 문맥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참 오래 하네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오해하여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이다. 이것이 사도의 표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 기도에 너희들이 빠진 적이 없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몇 년 전에 전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이 생겨났고 직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서 저거는 그리스도의 사도도 아니야.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아볼로 말 들어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최고야. 계보가 생기고 계파가 생기고 분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전하는 강국한 메시지가 들리시가 아니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바로 한 장 지나가지고 이 쭉 동일한 이야기를 하다가 2절 보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왜 그런데 내가 너를 향해서 이토록 간절함이 있는데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접은 사람이 이토록 많으냐 이렇게 답답한 말이 그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너희들 지금 뭔가 쏟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흐르고 있고 은혜의 강이 이토록 한순간도 예외 없이 흐르고 있는데 너희들 이 은혜 헛되이 취급하고 있는 것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70인역 인용 그 헬라어 그대로 따와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 나는 은혜 때 너희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이 역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너희들 지금 낭비하고 있고 이 은혜에 흡의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지금 무언가가 미혹되어서 이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 이 기회 시간은 언젠가는 닫힌다. 카르페 디엠 날들을 잡으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놓치지 말라. 이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17절 제가 몇 주 전에 이 구절을 가지고 새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맥 가운데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 이 은혜의 기회 만들어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허비하면 안 된다. 이것을 호소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날려버린 사례가 참 많이 등장해요. 신구약 읽어보시면. 그것이 일생 가운데 뭐 사업을 잘못 투자했다든지 사람 잘못 만났다든지 결정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만회의 기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련해서 정말 아주 메이저하게 큰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분의 분복과 유업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런 선택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셨고 기회 주셨고 은혜 가운데 개입하셨지만 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물리친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기회를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제안을 놓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예요.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젊고 부자이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통념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고 부자이고 지위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속적인 어떤 스탠다드로서만 성공했다, 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뭔가가 가미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흠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 관심도 있었어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봐주세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무릎이란 말은 제가 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 질문할 적에 주님께 서 계신 바로 그 흙이겠죠. 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묵상에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요청할 때 간절함이 있었어요. 요식행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참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 공경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준수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신 심령 내부의 어떤 동기까지 살핀 그 스탠다드에는 못 미쳤을지 모르나 모세율법에 규정한 그 스탠다드에 준해서는 아마도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부모도 잘 공경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21절에, 여러분 21절 잠시 봐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음에 이어지는 이 사람에 대한 요구는 주님께서 그를 고통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든지 영생을 받기 위한 힘든 어떤 장애물을 놓아서 그로 하여금 힘들게 희생을 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어떤 처방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그가 붙들고 있는 뭔가를 벗겨내는 자유함의 어떤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은혜롭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것은 뭐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실족하게 되면 다음 구절이 안 들립니다.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영광스러운 이분을 따른다는 그 자체도요 특권이고 은혜이고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것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나를 내 손을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서 그토록 힘들어 모은 그 재산이 뭐요? 고스란히 하늘 보화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미치면 이 초청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2절 이 사건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리더십의 위상이나 그것을 볼 때 저는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의 후보자라고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영원한 그 기둥에 새겨질 그 이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은혜로운 초청이 그 은혜의 기회가 헛된 초청이 되고 맙니다. 작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프리 솔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보았는데 와우!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프리 솔로라고 하길래 솔로? 여친도 없이 남친도 없이 그런 사람 이야기인가? 프리솔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암벽 등반 중에서요 어떤 자일이나 로프나 기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암벽 등반하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그냥 프리솔로잉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로프 같은데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엘 캐피탄이라는 깎아 지른 화강암 바위가 있는데 그 높이가 914m예요. 근데 이 알렉스 하널드라고 하는 친구가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군데 다른 곳에도 시도하고 하여튼 명성이 있는 친구예요. 33살 난 매고 로프에 의존해서 한 몇 년 동안 50회 동안 이 바위를 오르내립니다.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크랙,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굴곡, 이 조그만 틈과 저 틈 사이에 내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몸을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50회 동안 오르내리면서 그것을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일 3시간 56분에 걸쳐서 맨몸으로 등반에 성공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열악한 조건이거든요. 저는 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맨손으로 그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틈을 이용해서 내 몸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엄지발가락,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손, 뭔가를 이용해서 요가 동작처럼 몸을 뒤틀어서 다음 50cm를 이동하고 10cm를 이동하고 이런 형식으로 3시간 56분에 걸쳐서 맨몸으로 등반에 성공합니다. 저는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 현장을 본 게 없어요. 너무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구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때 환경이 악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악조건적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시간, 세월이라는 것은 담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낀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돈을 아끼는 것 가능해요. 안 쓰면 돼요. 배터리를 아끼는 것, 연료를 아끼는 것, 체력을 아끼는 것 안 쓰면 돼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것 사용하지 않아도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아끼는가? 헬라 원문을 좀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헬라 원문은 날들이 악하니 카이로스 시간을 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장에서 buy up at the marketplace.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사는 거예요. 뭐를요? 카이로스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를. 이게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 우리가 수학적인 뭔가를 부여한 하루는 24시간. 이 24시간에는 1440분. 그리고 이것이 365일. 이런 절대값을 가진 그 흐름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목적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할당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1440분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흐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오늘은 은행 강도로서 뱅크를 틀기 위한 3시간이 나기는 필요해 하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어떤 시간에 목적을 부여해서 그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순간, 은행 뱅크 그 로버리에 투자하는 그 순간, 그 3시간은 나에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저는 이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든지 나쁜 의미로 사용되든지 누구에게나 이것이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죠. 프리솔로에 등장했던 그 주인공 입장에서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914m의 거대한 황한 바위는요,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기회를 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기회가 안 보여요. 여기서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 바로 움직이면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사람의 그 신체 조건을 최대한 구부리고 어떤 곳에 힘을 주고 어떤 곳에 힘을 뺌으로 말미암아 다음 동작을 잇는 거예요. 기회를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무언가에 자기 목적을 두고 카이로스적인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 문화 개념에는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전략한다, 아껴 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할당된 모든 순간순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이 카이로스예요. 의미를 가져요. 주님의 창조인 인간이 보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도록 방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최근에 다니엘을 통해서 카니에 웨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예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그가 지금 최근에 만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감동이 되었어요. 그 일생 가운데 크로노스적인 어떠한 시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여 그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은혜가 무수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명예와 쾌락과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인정 이런 것에 탐닉한 그가 수많이 낭비했던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한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그 심령 가운데 결단 내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저 여러분에게 24시간 365일은 쭉 물처럼 흐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은 분주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카이로스가 아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몇 주 후면은 우리는 새해라고 해서 31일 12시 뭐 한 10초 좀 놔두고 10, 9, 8 이렇게 카운트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복죽을 팍 터뜨리고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인사하면서 새해를 기념해요. 그 몇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2월 달 31일 12시 가까운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행사 끝났어요. 집에 와보니까 1시 반이고 잠자리 된 게 2시 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까? 6, 7시에 일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을 9시나 10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해요. 이게 크로노스의 흐름이에요. 인간은 성부영신이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껴안고 해피 뉴 이어. 크로노스의 여정.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렇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가 지금 내가 눈을 열고 손을 뻗어서 주님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You canno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You canno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 30분 전에 한번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투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의도는 30분 뒤에 들어간 그 강물은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게 주어지는 무언가가요, 크로노스적인 레벨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혹시 악한 것이 보입니까? 악조건인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지난 10년보다 이어질 10년이 엄청나게 열악할 거라는 거예요. 악할 거예요. 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카이로스적인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10년 가운데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임없이 어떤 기회처럼 자꾸 주어지고 있어요.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이 만드는 작업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노르웨이 북부 도시 그 보도시라는 곳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어떤 중년 남자가 들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요. 안에 허름한 쇠타에 위에 잠박을 치고 고무장화를 신고 쑥 들어온 거예요. 자동차 판매하는 그 딜러가 보기에 사람 사겠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모델 지금 바로 주문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렇게 했더니 그럼 16대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원이 저기 농담할 기분 아니고요. 그렇게 나가세요. 라고 이제 이 사람을 내보낸 겁니다. 이 자동차 판매점 바로 맞은편에 다른 판매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 이 중년 남자가 가서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 16대를 계약하고 현금으로 지불을 해요. 당일날.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사람은 16명으로 구성된 트롤 선박에 서는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즌에 엄청난 규모의 북해산 청어 있잖아요. 그것을 대박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16명이 우리 차 하나 구입하자. 그런데 공동구매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직원에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한 달간 팔 수 있는 그 자동차 판매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손을 내밀어서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카이로스적인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기회를 사드려야 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이 시간들을 어떤 목적에 할당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하루 1440분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에 끌어당겨서 뭔가를 잡아내야 된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표현입니다. 16절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16절에 나오고요. 여기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에 헬라어에 행할지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적으로 현재적인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 패턴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뭔가 분주하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열중해서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는데 크로노스 아닌가? 너희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아서 그 반복된 무의미한 습관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여.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때는 훨씬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자기 자신 무장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동안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알았을까? 저를 인도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줬던 뭐 책이나 개인이나 그들은 분명하게 만세 전부터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했다라고 나를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맞아라고 이렇게 외치지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확신은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시간 24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예수 없는 24년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를 아셨으며 지켜와 보셨으며 24살 되던 때 제가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카이로스가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집요하게 추적하듯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은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원인 모를 힘을 제공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남편과 아내가 뭐 두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 뭐 심각하게 의논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아이 가질까?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그럼 그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의 어떤 의도에 대한 것에 캄캄해 있을 때 그 부모는, 자, 이 아이 방을 어떻게 하지? 보행기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옹알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비친 부모는 희미한 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어떤 무언가 행동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계획적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만세전에 우리를 지목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엄청난 차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선하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단순한 말로 상급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상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급이란 말을 워낙 많이 한국교회에서 쓰니까 당신이 영원한 신분, 영원한 누림, 영원한 영광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월 한 달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내년 2020년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다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제시했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느슨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부담에 따라서 분량을 정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가 권면하는 것은 한번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년 2020년만, 1년만 성경을 적게는 4번 이상, 어떤 사람은 한 10번, 그 정도로 성경을 다섯 포션으로 나눠가지고 읽어보자는 거죠.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로. 이게 무서운 또 어려운 태스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 성경을 평균 속도로 일독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 필요한가 하면 12분이에요. 평균 속도로 1시간을 할애하면 성경을 5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4독, 5독, 6독, 7독 이렇게 많은 분량을 2020년에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전이 인생의 그 목표와 어떤 살아가는 그 형태가 조정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equip,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주님께서 감격하시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내년 초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2020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365일은 크로노스의 삶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붙잡은 365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결심과 선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악조건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이 더 악해질 것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각 개인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여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의미 있는 결심을 한 사람들 있습니다. 이들을 복주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런 방법 가르쳐 주시고, 전략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희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